세상의 여러 일들이 사람이 잘 계획하고 준비한다고 해서 사람의 뜻만으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프랑스 남부의 아를 지방에 살았던 잔 깔망이라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오래 사셨는데 이 할머니가 90세 되었을 때 이웃집 변호사와 계약을 하나 체결합니다. 당신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변호사가 매달 2,500 프랑씩의 생활비를 지원해주고 돌아가시게 된 이 할머니의 집을 변호사가 갖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 변호사 생각에는 당시 할머니가 90세였고 상습적으로 술과 담배를 즐기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리 오래 살지 못하실 것이다 생각을 하고 아주 잘된 계약을 체결했다 하고 만족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그로부터 32년을 더 사시다가 122세가 되어서야 세계 최장수의 기록을 갱신한 다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변호사는 할머니 돌아가실 때를 기다리다가 견디지 못하고 할머니보다 2년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동안 생활비로 지급한 돈이 집값의 배나 됐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이 변호사의 자녀들이 그 계약을 잘 이어가서 나중에 할머니의 집이 변호사들의 자녀들에게 상속되게 됐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옛날 그리스 사람들의 논리전개법 가운데 3단 논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A는 B이다. B는 C이다. 그러면 A는 C이다 라는 논리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 아들은 세상에서 환영받아야 된다. 고로 예수님은 세상에서 환영받으실 것이다 라는 등식이 성립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연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악의적인 비방과 반대, 억지 논리와 거짓 증인들의 동원을 통해서 끝없이 주님을 매도하고 박해했던 것이 당시의 세상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와 사회 등을 주관하고 결정하는 영향력 있는 그룹이 세 그룹이 있었습니다. 로마 총독부를 중심으로 했던 정치적인 그룹들,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했던 종교 세력들, 그리고 각 지역의 지파들과 지역의 원로들을 대신했던 장로들 그룹이었습니다. 때로는 이 그룹들이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고 갈등을 일으키거나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헤롯 왕의 세력과 빌라도의 세력이 충돌하기도 하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의견이 달라서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과 관련해서는 늘 그들 모두의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2절 말씀에는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했습니다. 모든 이해 상충의 각 그룹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박해하는 것에 일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정도의 상황이면 예수님께는 사면초가의 위기가 되는 것이고 더 이상 활동을 이어가시기가 불가능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사역의 중반기가 되면 이 상황을 매우 두려워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매우 비관적으로 전망하면서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전체적인 상황에 결코 굴복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의 순서를 따르면 예수님은 중반기 접어들면서 마태복음 13장의 여러 비유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특히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길가에 떨어지거나 가시나무 밑에 떨어지거나 돌밭에 떨어진 씨앗들처럼 주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과 수고가 헛실될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현상만 바라보고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전망을 하지 말고 항상 신앙 안에서 긍정과 희망의 전망을 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십자가를 향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시기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에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 것을 가르치는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방해받고 저지당하고 그들끼리 담합한다고 해서 주님의 일이 무산되거나 실패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시편 2편 1절 말씀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하셨습니다. 세상 일이 그렇게 사람들이 결탁하고 야합한다고 해서 그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니 개인이든 세상 사이든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저항을 만나고 많은 반대에 부딪혀서 앞날에 먹구름 낀 것처럼 불길하게 보일 때에도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정도를 꿋꿋이 걷는 사람이라는 점을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저하지 말고 나아갈 것을 주문하십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종류는 무리 수만 명으로 표현된 군중들이고 또 한 종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무리로 표현된 사람들은 확실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들은 현실에 대하여 지쳤고 지도자들에게 대해 실망하고 마음둘 곳이 없어서 방황하던 백성들이었습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이런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절 말씀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절 말씀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었을 자리가 없더라고 당시의 모습을 설명해 줍니다. 요한복음 6장 2절 말씀에서도 큰 무리가 따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라고 엄청난 인파가 주님 계신 곳에 몰려왔음을 말씀합니다. 이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에서 목자 없는 양과 같다고 생각하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졌거나 예수님을 세상에 오신 구주로 영접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좋았을 뿐입니다. 신비한 기적 체험하는 것도 좋았고 기적의 떡을 나누어 먹는 것도 좋았습니다. 더구나 주님께서 상하고 지친 마음들 속에 위로의 말씀을 주실 때에는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처럼 달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 계신 곳에 인산인해를 이루어 몰려왔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때때로는 자기들의 선호와 이해 관계에 따라 주님에 대해서 지지의 입장을 가지기도 하다가 반대 입장으로 선회하는 것도 순식간이었습니다. 모여들기도 잘했지만 떠나기도 잘했던 흐르는 구름 같은 무리들에 불과했습니다.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명백한 예수님께 대한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사사건건 시비했고 주님께서도 그들에 대한 공격과 비판을 결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본문의 바로 앞부분인 11장 42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라고 여러 차례 반복하여 그들의 모순된 신앙 행태를 공격하십니다. 이 말에 자극받은 바리새인들의 격앙된 반발이 11장 53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세계에 달려들어 여러 가지를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대던 이렇게 격렬하게 예수님께 반발하고 저항하면서 예수님께 대한 반대 운동의 선두에 서 있게 됩니다. 수만 명의 군중들은 자기의 입맛에 맞는 말씀과 기적을 요구하며 압력을 가했고 바리새인들은 반대의 구실을 더 구체화하기 위하여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의 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본받지 말 것을 가르치십니다. 비록 그들이 막강한 현실적인 능력과 영향력을 가졌더라도 그들의 잘못된 관행과 위선에 결코 동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4절과 5절 말씀에 가르치시기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에서 세상 사람이나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주저하지 말고 믿음의 담대한 길을 담담히 걸어가야 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대체로 군중을 두려워하거나 권력을 두려워합니다. 이 두 세력은 세상의 모든 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생각보다 이 두 세력은 힘이 막강하고 가공할 만한 위력을 지닙니다. 특히 최근 우리 사회는 군중의 힘이 날로 더 막강해져 갔습니다. 입장을 달리하는 각기의 군중들이 세력을 형성하고 대립하여 세상을 혼란하고 복잡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정치적 권력도 우리에게 우리의 선택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속 사회의 요구는 누구의 요구이든 하나님의 뜻과 배치될 경우가 매우 많다는 점을 항시 기억해야 합니다. 최근에 여러 언론 매체들이 동성애를 지지하거나 용인하는 듯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이 그러하고 드라마 내용으로 지지하기도 하고 그리고 예능 프로그램에 그들을 출연시켜 자연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시청자들의 묵인이 있고 이런 프로그램들에 대한 기업의 광고주 역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기업이나 언론이나 정치권이 옳고 그름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고 대중의 흐름에 아부하고 여론의 압력에 굴복한다면 결국 미래의 우리 후손들이 불행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국제정세에 대한 논할 식견이 없지만 최근 느끼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미국의 세계에 대한 지도력이 상당히 약화되어 가는구나라는 느낌입니다. 짧은 견해 같습니다만 이 부분은 미국의 영적 상황, 종교적 상황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원래 미국의 두 정신적 기둥이 기독교 신앙과 민주주의였습니다. 최근 미국의 교회들이 약화되거나 신앙이 식어지고 이때문에 미국의 시민사회가 기독교 없는 민주주의를 꿈꾸면서 점점 추락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세태 속에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군중들에게 아부하거나 여론에 편승하지 말고 세상 권력의 위협에 굴복하지도 말고 물질 가치의 중심에 현혹당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믿음의 정도를 정직하고 담담하게 걸어가야 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진리와 양심의 가르침을 따라 당신의 길을 십자가 지고 묵묵히 걸으셨던 주님처럼 혼란한 세상 속에서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정해진 우리 믿음의 길을 담담히 걸어가시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발걸음 위에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본문이 가르쳐 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세상 살면서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항상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두렵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현실이 걱정스럽습니다. 제자들도 여전히 세상님이 두렵고 걱정스러웠습니다. 자기들에게 닥칠 미래에 대해서도 불안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새 다섯 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 팔리는 것도 주관하신다면 우리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깊이 살피고 계시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참새 다섯 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린다고 하셨는데 아사리온은 당시 화폐 가운데 최소 화폐 단위였습니다. 한 아사리온이 16분의 1 데나리온이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당시 가난 지방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는데 따라서 한 아사리온을 지금의 아시아 아프리카 저소득 국가 일 노동자의 품삯으로 환산해 보면 약 천 원쯤 되는 돈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한 아사리온이면 참새 두세 마리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헐값에 팔려가는 이 참새들이 가난한 서민의 영양 간식이 되었겠지만 그렇게 팔려가던 참새들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면 우리의 앞날은 얼마나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살피시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실 만큼 세임이라고 정확하게 우리 사정을 아시고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를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자신 있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 사랑의 증거가 예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요 그가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그 사랑이 진실인 것을 증명해 보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살고 죽는 것, 먹고 마시는 것, 들어가고 나가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우리 깊은 한숨과 신음도 기억하시고 세밀히 경청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니 염려 말고 두려워 말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사람이라고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사람이라고는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을 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끝없고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두려움을 이기고 염려를 극복해내는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이 사랑을 믿으십니까? 나를 위해 독생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으십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 희생제물 되게 하셔서 내 죄를 대신해 주신 그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함께 하시다가 떠날 때 주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능치 못할 것이 없는 믿음의 담대함이 우리 속에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나 로마의 관료들이나 수만 명의 군중들, 이들 모두가 두려웠고 그들의 반응과 태도에 자기들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결정을 하는가에 따라서 자기들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희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참새 한 마리의 운명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데 하물며 너희 일이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너희를 극진히 사랑하신다, 살피시고 돌보신다, 그러니 염려 말고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깊이 잠겨 있으면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우리 속에 날마다 솟구쳐 오른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사랑 속에 거하시면서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 사랑의 하나님이 함께 계실 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 가야 할 신앙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실 수 있는 역량 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께서 승리토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말씀에서 주께서 우리 가르쳐 주시는 것은 세상의 반대와 저항 때문에 염려하고 불안할 때 여론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권력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묵묵히 걸어가라는 것과, 그래도 염려가 쌓일 때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세상의 사람이라고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평정을 되찾아라고 가르치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을 인정하고 그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십니다. 8절 9절을 보시면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하십니다. 세상이 두렵고 무서워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선포하지 못하는 삶을 버리고 환난과 박해를 당하면서도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의 정도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사람들 앞에서 박해와 고난이 두려워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못하면 마지막 심판의 날 주님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이 기록된 시기를 두고 일치하지 않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좀 일찍 기록됐을 것이다, 좀 늦게 기록됐을 것이다 라고 의견이 나누는데, 이 조기설과 또는 후기설을 다 감안해 보더라도 대체로는 AD 60년에서 90년 사이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가 되면 노골적인 박해가 진행되기 시작하였고 스데반, 야고보 등을 시작으로 하여 베드로, 바울 등 많은 사도들이 이미 순교한 다음입니다. 때문에 누가복음은 이런 환난과 박해의 시기를 살고 가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모진 박해 직면에 있던 성도들에게 피신하라거나 적극적인 전도 활동을 잠시 멈추라거나 반대자들과 협상하고 타협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담대하게 예수 이름 시인하고 잡아가면 잡혀가고 재판에 넘겨지면 당당히 맞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찌 생각하면 제자들의 안전이나 성도들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일에 지나치게 무관심한 것처럼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을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당신의 안전을 이유로 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을 멈추시거나 포기하신 적이 단 한순간도 없으셨습니다. 그는 당신이 살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대충대충 우리를 사랑하시는 충대로 만족하신 적이 단 한순간도 없으셨습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전력을 다하셨고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까지 다 주시면서 호흡이 멈추고 심장에 뜨거운 피가 식어 굳을 때까지 진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대충대충 살려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 단 하나뿐인 사람처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땀 한 방울 피 한 방울도 아까워합니다. 부담이 된다며 멀리하고 상처받았다며 외면하고 손해보고 힘든다며 도리질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살아서 생의 어떤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영화 이야기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2012년에 프랑스의 자비에 보부아 감독이 만든 신과 인간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는 1996년 알제리의 한 수도원에서 생긴 실화를 영화로 만든 작품입니다. 알제리 산골 수도원에서 생활하던 수도사들이 이슬람 원리주의 반군들이 습격한다는 소식을 듣고 당황해하면서 고민에 빠져 기도합니다. 위험성을 감지한 알제리 정부와 프랑스 정부가 신속한 대피를 거듭 촉구합니다. 수도원을 떠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던 그들에게 고락을 같이 했던 마을 주민들이 찾아와 묻습니다. 왜 떠나려 하십니까? 글쎄요, 나무 가지 건들리니 새들은 다른 가지로 옮겨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 마을의 촌로가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새이고 당신들은 나뭇가지인데 가지가 떠나면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야 좋겠습니까? 그 마을의 수도사들은 떠나기를 포기하고 공포에 잠긴 주민들 곁에 머물기로 하고 남습니다. 결국 모두가 이슬람 반군에게 납치되었고 며칠 뒤 참수된 참혹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그들은 대충하는 신앙생활을 거부했습니다. 자신들을 믿고 있는 주민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말이 아니라 삶과 행동으로 예수님을 시인했고 예수님을 증거했고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 때문에 죄인 된 운명에서 벗어나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게 된 우리 모두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라 지칭받게 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 일을 단 한순간도 멈춤 없이 생명이 닿을 때까지 이어나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때 구름같이 둘러싼 많은 증인들 앞에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주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이 믿음의 대열에 굳게 서시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